welcome everyone here together to worship our risen King, the risen Lord from the dead. He is risen, risen indeed. Amen.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30절, 31절을 방금 읽으신 것처럼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는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20장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20장 전체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부활과 연관된 사실을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일어난 일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아는 것입니다.
The Apostle John, who wrote this gospel, is summing up the whole reason for his writing in verse 31. These are written so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and that by believing you may have life in his name. And that message is particularly prominent in John 20 as the apostle reminds us what took place that first Easter Sunday morning. We don't have attention to make comments on each verse in John 20, but what we want to do this morning is think about two basic questions about the resurrection. Did it happen, and why does it matter?
So 먼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활과 연관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First of all, did it happen?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말씀의 기록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무덤을 향해 뛰기 시작했는데 베드로보다 한참 젊었던 요한이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살피고 시신을 싸맸던 삼베가 그대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후에 나이 들어서 느린 이 불쌍한 베드로가 그제서야 도착을 했는데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We notice in verses 1 through 10 that here Peter and John sprint to the tomb to see what had happened when Mary reported to them that the body was gone. Now John is quite a bit younger than Simon Peter. And so verse 4, he reaches the tomb first and looks in to see the linen grave clothes that Jesus had been wrapped in lying there, just as if he had taken them off, which of course he had. And a few minutes later, poor old Peter finally crawls into the place and he actually goes into the tomb to take a close look at everything.
요한과 베드로는 마리아 말대로 시신이 사라진 걸 믿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스크린에서 보시듯이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 어떻게 생각하면 슬피까지 한 그런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그가 죽은 지 3일 후에 다시 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빈 무덤과 시신 없이 그저 옆에 놓여진 삼베도 봤지만 예수 부활의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일에 답답할 정도로 마음이 무뎠습니다.
John says they both leave that day quite convinced that Jesus is gone, but that he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y're not convinced of that. So in verse 9, it says, as yet they did not understand the scriptures that he must rise from the dead. Jesus had told them often enough, if you have read through the gospel up to this point, you would have heard him say to them again and again, on the third day, I will rise again. And they see the empty tomb. They see the grave clothes. And still they don't get it. In fact, all the rest of the disciples, just like Peter and John, were slow to embrace the death and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그렇지만 그들의 부활에 대한 불신앙과 믿는 그런 마음이 아닌 아주 느린 그런 마음을 기록한 성경의 의도를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사건 기록을 조작하기 원했다면 사건을 훨씬 정교하게 기록할 게 당연합니다. 어리석을 정도로 허점을 드러내는 기록은 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은 반대였습니다. 허술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은 부활을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에 속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지만 지금 어쩌면 우리들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부활을 긴가 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들도 부활의 아침을 그대로 믿기 꺼렸다는 것입니다.
But now, if you just think about it for a moment, if you were fabricating a false resurrection story, you are not likely to make yourself look quite this foolish, are you? You are going to make sure you come out of this story looking rather good. But they didn't try to do that. In fact, they didn't have conviction of the resurrection. Peter and John, who were closest to Jesus, but were just as reluctant on the first day of the Easter morning to credit the idea that Jesus is alive as some of us are today.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각자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갔는데요. 마리아는 무덤에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생각에 어쩔 줄 모르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었을 때 주님은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주님이 동산지기인 줄 착각하고 울면서 시신을 옮겨 놓으셨으면 어디 뒀는지 말해주세요.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뵐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단지 제대로 장례를 치러드릴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 순간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다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주께 매달렸습니다. 주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아직은 머물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대신 마리아에게 이제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의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갔고 그들에게 내가 주님을 봤다고 말하고 주님이 그들에게 전하란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Then when we read verses 11 through 18, we find Peter and John went back to their homes, and Mary remained behind. She was devastated at what she assumed. Somebody took Jesus' remains. But while she was weeping, she met Jesus himself. She thinks he is the gardener. Again, like Peter and John, she didn't hope to see her risen Lord. She simply wished to locate his body and give it a proper burial. Then Jesus speaks Mary's name, that she suddenly realizes who he is addressing her. And instantly, she wants to cling to him as if she wanted to make sure he never leaves her side again. But Jesus tells her that he can't stay. Instead, he instructed her what to tell the others, that he is ascending to the Father. So she went and announced to the disciples, "I have seen the Lord," and told them what Jesus said to her.
이 마리아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도 성경은 부활의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인은 법정 증인으로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재판에서 여인은 증인으로 채택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감안하면 만약에 요한이 지금 거짓된 기록을 하는 것이었다면 절대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을 부활의 최초 증인으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를 최초 증인으로 기록한 건 성경은 사실 그대로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Here again, we must understand that in those very patriarchal days, women were not considered credible witnesses. They were not even allowed to give legal testimony in a court of law. So if John was seeking to persuade you of something that is not actually true, he would never have made the very first witness to the resurrection, Mary Magdalene. He wouldn't do it unless Mary was in fact the first witness to the resurrection.
이제 19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제 부활의 몸을 지니시고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29절에서는 도마에게도 오신 일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망하신 예수께서 다시 사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주님은 두 가지를 통해서 주께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첫째는 19절부터 20절에서 보듯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화였습니다. 둘째, 주님은 그들에게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손에 난 못자국과 심장을 찌른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And then notice what happens when Jesus appears to the disciples in verses 19 through 23, and especially when he meets Thomas and the others in verses 24 through 29. He presents to them the physical evidence. When this Jesus who died on the cross unambiguously comes and stands in the disciples' midst alive again, you'll notice he does two things to reassure them. In verses 19 and 20, he says, "Peace be with you." They needed peace at this moment. And then he shows his hands and his sides. He shows them the nail marks and the wound where the spear had punctured his heart.
한 주간이 지난 다음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오셔서 평화가 있으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고 하셨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주를 보고 자기 손으로 상처들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고 그것을 아시는 주님은 도마가 믿도록 그가 원한 대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도마는 불신의 마음을 버리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And then 1 week later, on the following Sunday, Jesus came upon them and said to them once more, "Peace be with you." And then he invites Thomas to do what he believed would be the only persuasive thing. He says to Thomas, "Put your finger here and see my hands. Reach out your hand and place it into my side. Do not disbelieve, but believe." And now at this moment, Thomas is convinced. He moves instantly from unbelief to adoration and says to Jesus, "My Lord and my God."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전체는 무조건 부활을 믿으라는 기록이 아니라 왜 부활이 사실인지 정확히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사실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혼합되지 않는 역사 속에 일어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So John 20, it's not merely an invitation to make believe. John doesn't want you to believe in resurrection blindfold. John is saying that this is an account of what we really saw and touched and heard. This is a historical fact. Jesus is not dead. He lives.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20장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믿는 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겠습니까?
Okay, now we ask, so what? Why does it matter?
예수가 살아 계신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그런 변화 이전에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으면, 즉 주님이 사시지 않았다면 인생이란 것은 단지 우연하게 생성된 존재 의미가 없는 물체일 뿐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주님과 주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무엇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그 소망과 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So if Jesus is alive,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If Jesus is not risen, life is a meaningless coincidence, a tiny fluke. But if Jesus is risen, nothing else matters. Nothing can be compared to the hope of eternal life that Jesus now offers.
요한 사도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우리가 이 31절처럼 우리가 그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을 20장에 기록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는 평화입니다. 대제사장의 마침이자 완성이신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셨고 이루신 평화를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 평화는 먼저 하나님과 사람 간의 평화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 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화 관계 때문에 각자 스스로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들 간에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평화 관계가 가능케 됩니다. 예수의 부활은 평화를 줍니다.
John in chapter 20 really wants u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fact that Jesus is alive. He says several other things Jesus offered to the disciples. First, he offers them peace. Jesus, as the final and perfect high priest, has made peace, and so he can give peace. We need to start with peace with God. You may be surprised to learn that you are not naturally at peace with God, but that's true. Sin has alienated us from him. God is your enemy, but Jesus had died and risen to secure peace with God for everyone who seeks it. Out of that peace that he has secured, now we can find peace within ourselves. We can find peace of mind, and we can pursue peace with one another, forgiving each other, loving each other. Jesus brings peace because he lives. Resurrection, his resurrection, brings you peace.
또 하나는 권세입니다. 부활은 권세를 줍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은 주께서 베푸신 사실을 극적으로 묘사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게 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 건 단지 교회를 다니면서 좀 더 확신하는 것들이 늘어난다든지 도덕적으로 지킬 사항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듯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오신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 예수를 뵙고 더 알아가며 살게 하십니다. 부활은 이렇게 믿는 자에게 평화를 주고 권세를 베풉니다.
First, the resurrection brings us peace, but now it also brings us power. In verse 22, we see that John writes,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Breathing on them was a dramatic way to communicate what he really offers. When you become a Christian, something is happening more than the embrace of a new set of convictions. It's not just that you join a church or adopt a stricter moral code. Jesus breathes the Holy Spirit into you. The Holy Spirit transforms you and empowers you at the very core of your being, so that through the Holy Spirit, you can know the living, risen Christ for yourself. The resurrection brings peace and power to your life.
요한복음 20장을 간단히나마 살폈습니다. 부활로 인해 믿는 우리에게 오는 변화를 그래서 잘 살피시는 출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부활을 기리는 부활절은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믿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 영생의 주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is is an all too brief survey of this chapter. We hope you are beginning to see something of the difference in the fact of the resurrection really can make. Easter is about life in His name. So let me ask you, do you know the risen Christ for yourself? Have you met Him? He invites you to come and meet with Him today simply by believing His message of eternal truth.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사망에서 다시 사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 예수를 믿고 고백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ord Jesus, we are so grateful that you live. Help us to believe and say, My Lord, my God, to you. We pray this.